우리 다 함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은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을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는데 말씀으로 자녀를 키웁시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키웁시다. 네,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를 소원합니다. 네,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면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세월호 조문객들이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지난주에 또 한국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지하철이, 뒤에 있는 지하철이 앞에 있는 지하철을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8명이 부상당했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요즘, 일본에는 대형 오징어가 갑자기 열 마리씩 이렇게 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크기보다 더 크더라고요. 근데 이 대형 오징어는 이 해저 밑에, 땅 밑에, 바다 밑에 사는 오징어인데, 그 오징어가 잡힌다는 것은 해저의 기반, 지질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일본이 지금 큰 지진이 올 거라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날 옐로스톤에서는 들소들이 뭐 떼지어서 길가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옐로스톤에 화산이 있는데, 야, 이 화산이 폭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근심과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중부에 토네이도 때문에 35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준희 권사님 따님도 그 근처에 사시는데 다행히 안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로 화평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화평은 화목하고 평온하다는 뜻입니다. 이 화평은 메시아닉 셀러베이션, 메시아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promise peace, 평화를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누구하고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으신, 죄를 대신하여서, 그 지으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그 피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증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는 그 말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화평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리차드 베스터라는 중세 16세기, 17세기에 중세 선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이자 목사인데, 그 책에 회개하였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79페이지에 회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잡한 욕설이나 음탕한 말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술에 취하지도 않고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남을 등쳐먹거나 해하지도 않고 교회에 잘 나가고 기도도 곧잘 하는 것을 회개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술에 취해 살고 덕이 안 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 도박을 했던 것 등 부도덕한 행위에 죄책감을 느껴 앞으로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회개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적대하고 조롱하다가 마침내 신앙을 인정하고 경건한 사람과 어울리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것이 회개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심히 어리석은 어떤 이들은 참신한 것 같지만 잘못된 견해를 받아들여 나누어지는 것을 나눠지는 분파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자기들이 회개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이들은 지옥의 두려움에 공포를 느끼거나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행동을 고치기로 다짐했거나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에 참석하기로 작정한 것이 회개의 징표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들은 착각에 빠진 가엾은 영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란 무엇인가?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머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회개는 그 회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또 마음의 회개에 따른 변화는 두 번째 변화는 나와 이웃과 가정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용서되지 않던 사람들이 용서가 됩니다. 미워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집니다. 이렇게 회개는 변화가 있는데 나와 하나님 관계의 변화가 있고 나와 이웃의 관계, 친구의 관계, 가족의 관계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 미술협회에서 화평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그 미술작품을 모집했습니다. 수백 편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요함에 대한 전형적인 생각으로 그림에 표현했습니다. 화평을 석양에 지는 해변을 또, 또 화평을 산속의 시냇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언덕에 둘러싼 커다란 계곡 속에서 평온하게 있는 모습을 화평의 그림으로 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술협회가 화평의 의미를 표현한 것들 중에 가장 깜짝 놀란 것이 화평의 의미로 잘 표현되었다고 그것이 인정받고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그림은 화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납고 거친 폭풍과 몰아치고 그 소용돌이 앞에 서 있으면 젖은 물줄기가 당신의 땀을 치고 간다. 천둥 소리에 몸 전체가 떨리고 뼛속까지 그 천둥 소리가 울린다. 그림 한복판에는 들판이 있고 그 들판에 서 있는 외로운 나무 하나가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바람과 싸우고 있다. 나무가지 사이에는 둥지 하나가 틀어져 있고 그 속에 어미새 한 마리가 새끼를 품안 보호하고 있다. 이 새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안식의 둥지를 만들었다. 이 폭풍 가운데서 어미새가 자기 둥지 안에서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이 가장 화평의 모습에 가깝다고 이 그림을 선정했습니다. 그 그림 밑에 화평, 화평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인생에 쓰나미가 와도 폭풍우가 와도 그 어떠한 비바람이 오더라도 안전하게 하나님 품 안에 보호하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밖은 혼돈스럽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화평은 두 번째 화평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가 됨으로써 화평을 맺습니다. 이 세계인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그 성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 성경 말씀에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뭡니까? 이 에베소서를 2장을 살펴보면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스 기록에 보면은 역사학자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까지만 오게 한다. 성전까지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방인들 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고문이냐면은 체포된 즉시 사형에 처함.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판이 두 번 발견되었습니다. 1871년, 1935년 이 두 번씩이나 그 경고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또 성전 제사를 지는 성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까지만 옵니다. 제단에 있는 성소에는 유대인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져 있을 때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방인들도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화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헐고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북 김제 금산리에 가면은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게 지금 기역자 교회인데 예전에는 그 남녀가 이렇게 같이 동석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앉혔습니다. 그래서 저쪽 계단에서는 남자들이 있고 상대편 길은 여자들만 앉아서 구별해서 그 예배를 드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주 김제군 금산리에 있는 기역자 교회입니다. 이 기역자 교회는 체인적이라는 데이트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양반인 조독삼이 있었고 그 조독삼의 하인인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같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이 커지고 섬겨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자 장로님을 뽑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을 뽑기 위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다 투표를 했더니 누가 장로로 뽑혔냐면은 주임인 조국사님이 장로로 뽑힌 것이 아니라 하인인 이사인 장로로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뭐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선시대에 양반이 하인을 주인으로 장로로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때 조독삼 이 양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산교회 교인은 훌륭한 일을 하였다. 이건 저보다 훨씬 신앙이 좋으신 분이다. 당선될 사람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 말을 하면서 했을 때 그 막 냉랭했던 분위기들, 이상했던 분위기들이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양반인 조독산 장로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돼서 그 하인이었던 이자의 장로를 신학교에도 보내고 자기가 자리에서 서포트해서 신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종이었던 이자희 목사님은 장로교 총회장으로 세 번이나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때에 하나가 되었던 마음이 손자 때에도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데 2005년 4월 29일 대전 한 신학교에서 이 신학교가 이자익 목사님이 만든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의 전기를 출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조독삼 장로의 손자도 있었고 이자익 목사의 손자도 참가했습니다. 조독삼 장로의 손자가 축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름은 조세영 국회의원이고 주일대사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 그때 그 당시 대전 제1교회 장로로서 카이스트 고분자를 가르친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근데 이 이자익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이 조독삼 손자 앞에서 조세영 앞에서 큰 절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잘 된 것은 주인을 잘 만나서 잘 되었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은 나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록담 손자 앞에 아주 큰 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에서 화평한 그만 손자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 뜻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에도 자기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자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스스로 자기 뜻을 내세운다면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을 보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동시에 유대인을 보는 그 편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편견으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바라보고 이방인이 편견을 가지고 유대인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는 화목이라는, 화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서로 다른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그 맺는 성령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평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저희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은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은 그 공동체 안에 기도의 응답이 무한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은 이 땅에 소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요즘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은사 가짐에 대해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해서 방언을 받은 사람과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이 됐으면 분명히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대한 자기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날짜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구원의 날짜를 아는 사람과 구원의 날짜를 모르는 사람 사이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요즘 저희들은 그런 것 없지만은 교회 안에 예배를 시작하는 거룩한 종을 쳐야 한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종을 치는 성도와 거룩한 종을 치지 않는 성도와 서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하나가 된다고 하나가 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어떠한 의미로도 주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과연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으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령 받으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을 받으면서 성령에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 그 은혜들을 받습니다. 그 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게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소다. 성령받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가장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받았습니다. 성령으로서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저 이스라엘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나의 일이 부정해서 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그 눈에 나의 죄가 먼저 보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보면서 주님 앞에 통탄하면서 더욱더 주님께 나가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공동체가 서로 화평의 열매를 하나가 되어서 화평의 열매를 맺을 때 화평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로서 화평을 이루고 성령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어떠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와 화목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